여러분, 칭찬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꾸중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예, 답이 없으시네요. 예, 저는 칭찬받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참 좋은데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초대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 칭찬만 있고 꾸중이 없는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모나 교회고 다른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만을 받았는지를,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거기 있었거든요.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바로 에베소 위쪽으로 8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요. 과거 사도 시대에도 이 에베소에 필적할 만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의 보석이다라고 불렸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서머나 교회에 보낼 때에도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니까요.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된 에베소랑은 다르게 그때도 굉장히 큰 도시고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터키에는요,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예전에는 스미르나라고 불렸고요. 그 스미르나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스미르나고 스미르나가 이즈미르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금방 사라져서 못 보셨어요? 예, 미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르라는 말은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은 뭐냐면 나무의 수액이 굳어져서 그 결정처럼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황금, 유향, 몰약, 거기에 나오는 몰약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미르입니다. 그래서 그 미르가 많이 나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스미르나, 서머나라는 말에는 몰약성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요한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요, 서머나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키케로가 서머나 지역을 향해서 우리의 동맹 중에서 가장 신실한 동맹이 바로 서머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서머나는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황제 숭배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들 애국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모든 거래에서 배제를 해버리고 핍박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유한 도시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에 서머나 지역은요,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자기들은 공물을 바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제 숭배를 면제를 받았어요. 공물을 바치는 대신에.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비방을 하고 고소를 했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성도들이랑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핍박을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서머나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 당시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국가적인 탄압이 있었고요. 그 동시에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서머나 교인들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쩜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답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내 어려움과 아픔, 고난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욥의 아픔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 그 아픈 마음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아셨고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 그 괴로움과 아픔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어려움을 겪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 앞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가난하지 않다,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서머나 교회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유한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신다면 내가 너에게 이제 이 땅에서 축복을 주겠다,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겠다, 이게 위로의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위로의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실제로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그게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사실은 너희들이 부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로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부요함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머나 교인들을 위해 예비된 그 부요함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가 실상은 부자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향합니다. 그래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주님은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은 부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 뒤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의미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는 말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요, 그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도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얽매이고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이제 좀 있으면 나에게 결박과 환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그 땅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수많은 축복들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야, 디모데야, 너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난이 끝이 나고 나면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는 건요,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하늘에서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데 여전히 억울함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이길 첫 번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문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움 겪고 힘들어 죽겠는 그런 성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두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아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과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만 듣고 다 두려움에 빠진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꾼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땅하고 비교한 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만을 듣고 울고불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켜시고요 한번 뉴스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지는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바라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소식들을 받아보고 듣다 보면 우리도 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도요 두려움도요 어떤 소리를 듣는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서문학교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언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골리앗 앞에서 도망쳤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보십시오.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로 인해서 나아지지 않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 지난 4월 말에 어머님이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암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열심히 암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암에 대한 지식이 늘면 늘수록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두려운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염려하고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바람을 보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질 않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열심히 연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기자가 두바이에서 열심히 건설을 하는 기술자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높은 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술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땅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에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에게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도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결국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을 더 크게 보고 무엇을 더 크게 듣는가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23편에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어려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난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가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나는 그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더 크게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라라는 말로 번역된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요, 신실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끝까지 신실하게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은요, 예전에 그 서머나에 있던, 지금도 서머나 이즈미르에 있는 폴리갑 순교교회라는 그런 교회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폴리갑은요, 서머나의 감독, 목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6살의 나이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원형 극장에서 네가 여기서 살고 싶으면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라는 그런 총독의 권유를 받습니다. 그 권유 앞에서 폴리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그동안 내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총독이 이런 말을 하죠. 나에게는 맹수들이 있다. 맹수로 너를 물어 죽이겠다. 그랬더니 맹수는 난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럼 내가 너를 화형시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시면 화형 불을 붙이는 장면이 있죠. 근데 불을 붙이는데 불이 바람 때문에 폴리갑에게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폴리갑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그려놓은 그림이 아까 그 그림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던 폴리갑은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한 번만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전에 성가대했었다. 내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었다. 내가 예전에 이런저런 봉사들도 했었다. 이런 분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 맡은 분들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수많은 일을 감당했었다고.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세요? 지금은 어떤 봉사하세요? 갑자기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100m짜리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한때 잘 달려가던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마라톤처럼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주변을 보면 한때 정말 예수님께 충성을 했고 믿음의 본이 되셨던 분들인데 그 마지막에 실수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분 동안 이기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역전당하면 그 경기는 이긴 게 아니라 진 겁니다.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때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기는 것이 크게 경기에 승리하는 거죠. 충성도 그렇습니다. 충성은 한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겸손하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 아, 정말 귀한 고백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건요, 내 능력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요, 내 능력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말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스테픈 올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낙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막 좌절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요, 굉장히 딱딱한 바위를 자기가 곡괭이를 들고 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막 깨고 있는데 바위에 흠집도 하나 안 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깨고 있는데 아무런 조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 꿈속에서도 아,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누가 그 사람 곁에 나타났대요. 그러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너 이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아니니?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했더니 아, 네, 이거 하나님께 받은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왜 너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 헛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너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 바위를 쪼는 것이다. 오직 그 일만이 네가 할 일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열심히 바위를 쪼갰는데 바위가 나중에 쪼개졌다는 그런 좋은 즐거운 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다고 해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고 해도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도요, 아, 내가 참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 큰 일, 놀라운 일을 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는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때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지금은 약간 게으름을 부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나 아픔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 이루지 못해도 내가 맡겨주신 일 끝까지 충성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 만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성된 건물을 보면요,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조용히 와서 철근 심고 간 사람이 있고요, 조용히 와서 그 땅 평탄하게 고르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건물이 완공돼도 아무것도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신실하게 충성하게 그렇게 감당해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서미르나, 서머나, 서미르나의 뜻이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몰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몰약은요, 나무에서 상처가 난 게 이렇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몰약입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는요, 두드리고 두드릴수록 그 몰약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더 진한 향기를 풍겨냅니다. 몰약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만드는 게 몰약이 하는 일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이름대로 고난 가운데서 더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교회였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 정말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가는 그런 몰약 같은 삶, 서머나 교회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